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죠. 구약성경 719쪽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유손이요 사독의 우대손이요 아이드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칠대손이요 아세라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세 구대손이요
스라이아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침으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저 집에 산 것은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저기 장독대 너무나 익숙해요. 제 아내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이렇게 해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서울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하면서 좀 저를 희한하게 가끔 보는데 저 장독대 추억들이 많아요. 저 장독대를 땅에 파놓고 김장을 하셨던 어머니 기억이 나고 또 장독대를 이렇게 집 위에 진문 위에다가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장독대를 많이 깨먹은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었던 한 글이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예, 사실은 이제 여기 저 장독대에 있는 것은 옹기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 옹기보다도 그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옹기장이다 이렇게 할 글을 이제 저에게 누가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고운 흙을 파서 몇남 멸치를 삭히고 온몸으로 밟아서 짓이겨야만 비로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점토가 됩니다. 그뿐 아니죠.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방망이로 때리며 모양을 잡아갑니다. 옹기장에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터지거나 망가지면 결코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양이 터지면 다시 뭉쳐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사흘 밤낮을 피운 뿔과 중불로 달랜 후 마침내 1200도가 넘는 창불에 밀어넣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숨쉬는 옹기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제 옹기로 비유를 하거든요. 인생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옹기장이의 애씀과 옹기장이의 노력 그리고 옹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실패한 인생들을 옹기장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새롭게 조명을 하죠.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읽고 아멘 하셔야죠. 저 4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4절을 다시 읽고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사실 우리 인생이 많이 터져요.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부대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긁힘도 있고 상함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뭐냐면 여기 보세요. 다시 4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지긴 터지는데 어디에서요? 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게 인생이 터지거든요. 막 여기저기 터지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손 안에서 터지는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서 터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4절 말씀 보면 더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반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자꾸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요. 내 방식, 내 타이밍,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인생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옹기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때 최선을 다하시나 아니면 대충 만드실 것인가?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빚어 가실 때 최선을 다하시나 아니면 그냥 대충 대강 만드실 것인가? 제 친구 중에 이제 대강이라는 이름의 이름 목회자가 있어요. 대강대강 목회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대강 하나님 만드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그럼 우리가 인생을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에 이 완벽이라는 단어에 놀아나고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완벽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빚어가시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온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좀 더 속된 말라면 얼마나 똥꼬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빚으시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의 세계와 가치로 꽉 붙잡혀 있으면 그거 참 만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자기의 성향, 자기의 주도성,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자기의 성깔, 나 성깔 한번 건드려봐. 막 그러면 어렵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라는 사람도 사실 인생 살기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 때에도 굉장한 지위를 갖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떠났지만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1세에 있었던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왕과 대화할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으리라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등 고국을 사모하여 떠날 이유가 없다. 바벨론에서 떠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제법 살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6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하신 거는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신앙 고백이 뭐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음으로?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게 에스라가 먼 훗날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 아닙니까? 자기가 신분이 높거나 자기가 지식이 뛰어나서 왕에게 도움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토기장의 손에 자기가 붙들려 있구나. 그러니까 토기장의 목적과 뜻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한 것이죠?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용단이죠?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여기서 유유자적이 사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용단을 내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의 그 용단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게 페르시아 왕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그때에, 8절 이하에 보세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4개월 동안 걸어서 옵니다. 9절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 에스라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다, 착각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때 결단들을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에스라도 그 땅에 남았으면 에스라서 이 뒤에 역사를 쓸 수가 없었던 얘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여러분 묵는 쾌락과 권력과 어둠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은 것을 떠나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그걸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뭘 다짐하죠? 10절 말씀에 이 에스라를 한 문장으로 콱 압축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아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제가 이걸 언어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의 마음을 확고히 세웠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요. Prepared, 뭔가를 준비했다. Fixed, 뭔가를 확 고정시켰다. Set his heart, 그의 마음을 다시 세팅하기 시작했다. 단단히 고정했다. 기반을 견고히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결단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뭘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10절 보니까 그가 연구하기로 결단했고, 그 연구한 것을 준행하기로 결단했고, 세 번째,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이에요. 그거는 학사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토기장이 손에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결단한 것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명에 응답한 거예요. 사명은 내가 사명을 얘기했다고 사명이 아니고 사명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부큐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이부터 따옴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자리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명은 당신의 깊은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죠? 눈에 밟히는 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눈 감아도 밟히는 거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식 새끼만 밟힙니까?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거,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데. 근데 보여지는 게 사명인데, 보여지는데 그냥 침묵하고 일 안 하면 사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내 눈에 보여요. 안 하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다시 떼어주세요. 오늘 굉장히 빨리 아주 속단하게 이렇게 없애버리시네요. 그냥 이렇게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세상의 깊은 굶주림, 내 눈에 발견된 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아픔이나 내 마음의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아프하거나 다른 사람의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 침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렇게 쭉쭉 하면 그 당신이 그거 해 이러니까 회의 장소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는 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부대끼는 거예요. 힘듭니다. 애써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애를 써야 애를 낳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부대끼는 현장 속에 있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 얼굴과 제 지금 피부와 제 관절과 제 머리를 보세요. 백발에다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 전 세계 K-뷰티 막 난리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볼 때 지금 제일 젊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젊을 때 힘 다합시다. 다합시다. 이렇게 쑥 깔았네. 제가 여러분 볼 때 젊으세요. 사명이 뭐죠? 힘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에스라가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명을 힘 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역할과 사명만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람들, 그거는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로기한을 3차에 거쳐서 포로기한을 시키시거든요.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죠? 수르바벨이에요. 수르바벨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요. 근데 성전 재건 껍데기만 이뤘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뭘 일으키죠? 말씀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면을 그들의 정화 운동을 펼치잖아요. 마지막엔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죠? 느헤미야죠. 여러분 그 뭐 시경 제가 다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뭐가 눈에 들어오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보이고 성문이 무너진 것을 다 불탄 것에 막 마음의 뜨거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뭐하죠?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하나가 두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비교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이제 개척자 정신으로 사람들을 깨워서 일으키잖아요. 소위 우리들이 잘못된 언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 보면 야 그만 좀 일 벌려라. 일 벌리면 그거 누가 그 일 다 해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소리죠. 여러분 일 안 벌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기 그 에스라의 리더십이 있는데 에스라의 리더십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잠깐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체크해야 돼. 야, 좀 그만 좀 일벌리고 체크하자. 이게 부정적인 소리죠. 에스라 시대를 선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들은 야, 뭐 말만 하냐, 조직을 세워, 시스템이 부족해, 빨리 시스템을 세워야지 막 서로 헷갈리죠.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개척자의 정신이 없어서는 일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 저 파이오니어들 있구나. 아, 너가 개혁을 잘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잘 다져보겠다. 다지는 파.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막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거를 체계화시켜 볼게. 여러분 좀 달라지지 않아요? 야, 일 벌리지 마. 이게 아니고 아, 너는 참 일을 잘 개혁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주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각자 각자 역할에 힘을 다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서로 크로스 한번 합시다. 우리 힘을 다합시다. 이렇게. 에이, 뭐 안 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모든 주의 일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말씀으로 열정이 부어져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다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합니다. 에스라도 말씀의 도전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라가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깨어서 제2차 개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 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그 에스라에게 주었던 스가랴 학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기를 소망해요. 제가 몇 구절만 발췌를 해왔는데 보실까요? 8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모아여내고 구하여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한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이 막 뜨겁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선포하셨구나. 현실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혁의 과제가 있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 아,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이게 에스라를 깨웠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 에스라도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 자기도 잘 살았었고 자기도 좀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손을 견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에스라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손에 힘을 견고해야 되겠구나. 불이 땡겨지기 시작합니다. 9장 12절 말씀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멋있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바벨론에 갇혀있지만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삶 속에서 죄악에 노출되어 있으나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들아. 이게 에스라와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요새는 뭐예요? 하나님 마련하신 그 땅, 하나님 마련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로 올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갑절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아, 그래,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견고히 하고 주님의 요새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구나. 학계 선지자의 외침 뭐하셨을까요? 학계서 2장 5절입니다. 에스라를 깨웠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반석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2층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든지 고국에 있든지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선포한 것.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입니다. 8절 선포하고 아멘 한번 합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을 크게 한 이유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거 아멘 아니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살았을 때 괜찮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유슬리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아, 그래,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무나 이 물질에 매여 살았구나.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은도 금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살리는 거, 말씀이. 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아, 그렇구나. 평강은 성소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될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을 평강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 때 어느 순간 내 영을 잠식하여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와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강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삶의 축을 예배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특송할 때, 특주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하시는 것이죠. 결단을. 제가 이제 7, 8월을 안식월과 연구월을 이제 받아서 두 달 동안 여러분을 잠시 옆에 곁에서 떠날 것입니다. 저의 위치는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쭉 보아하니까 일단 본당도 원로 목사님한테 잘 건축하셨고 이제 교육관도 이제 건축을 잘 해서 이제는 제가 에스라의 심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 성도들을 말씀으로 더 제가 연구해서 준행하여 윤례와 규례를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연구를 받아서 안식하면서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또 부대끼는 사람도 계시죠? 목사님 또 우리를 또 어떻게 들볶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요. 한평생 사는데 그냥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그럼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됐으니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버킷리스트로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있는 힘껏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이 제가 담임으로 그렇게 결단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 다가오는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몸짱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몸짱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몸짱을 보여주기 이런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결단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이 준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고린도서 4장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인생을 빚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인생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버킷리스트 채워가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평생 동안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걸 잘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갑부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면 되겠습니까? 결심하는 건 그런 걸 결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의미와 가치인 것이죠. 미국의 성공에 목회했던 존 클레이프리라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 향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제가 선포하고 우리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이제 떠나십시오. 이제 성전문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고 사명자들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날 때에도 예배당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떠난다. 그리고 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시간까지 보호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여러분,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터져도 그 안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 빚어가실 수 있게 우리는 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결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쓸데없는 거 결심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쓸데없는 거 결정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셔서 에스라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묻어 살거나 떠밀려 사는 자들이 아니오 주께서 보여주신 사명자로 거듭나 오늘 에스라 같이 결단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